네, 오늘은요,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Second Chronicles죠?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1절에서 4절. 역대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또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전에 취한 에브라임의 도시들의 수비대를 두었더라.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또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입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국이나 서구의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소위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Prosperity Theology 혹은 Prosperity Gospel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금전적으로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된다. 또 헌금을 많이 내면 더 많은 금전적인 복이 나에게 올 것이니 더 많은 헌금을 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큰 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지금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 긍정의 하나님을 믿으라.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을 얘기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사실 신약보다 구약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등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에 아이들 이름을 질 때 성경적으로 진다 그러면 데이빗, 조셉, 다니엘 이런 사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잘 됐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믿음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도 인생을 살며 참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속 썩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을 결코 즐기거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물질의 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럼 물질의 보상까지 받는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또 어렵게 얻어짐을 그것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나라를 보았을 때 특히 이집트, 뭐 아시리아, 바빌론 왕국들을 보면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들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번영되었다고 되어 있지 결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죠. 우리가 보기에 구약 성도들이 쉽게 번영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번영을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신명기 28장 잠시 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또 나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2절을 보시면 역시 뒷부분에 보시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2절에. 그렇게 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조건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며 쭉 보시면 그 절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68절까지 나옵니다. 네, 복보다 저주의 그 절수가 훨씬 많죠. 그렇죠? 비교도 않게 깁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역대하로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건의 축복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강한 조건. 이 명령들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리 잡지도 아니하셨으니 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구약 성도들은 축복을 받았다면 더 대단하게 사실 보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순종을 했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신다 하셨다면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기에 불순종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스테판, 침례 요한 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순교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무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물질적인 혹은 건강의 축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더 감사해야 되는 주님의 허락하심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정도의 믿음 수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구약 성도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이미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그 사건들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principle, 즉 원리를 얻게 됩니다. 원리를 얻게 되고 그 원리를 갖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한 시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역시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성경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거의 말씀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개입하신 역사가 그대로 있고 또한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이야기들이 예언적으로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지나간 역사의 내용들이 살아 움직여서 그것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함이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대략 BC 872년에서 848년 정도까지 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5세에 즉위해서 유다를 약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두세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17장 6절을 보시면 뒤쪽에 산당들과 작은 숲을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산당들을 제거하려 작은 숲을 제거하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왕국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걷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갖고 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수비력을 강화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또 유다의 성벽을 뚫은 모든 도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전에 취한 에브라임의 도시들의 수비대를 두었더라.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합니다. 세력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물론 물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사밧 왕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단단하게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구성된 나라였음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비를 그렇게 강화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실 사탄이 토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바르게 선 교회라면 더욱더 노립니다. 그리고 배교적인 생각과 교리들이 우리를 항상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배교적인 생각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막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읽은 바와 같이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성벽을 두른 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요한 장소, 도심을 이야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취한 에브라임의 도시들에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쪽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요 통치 구역을 좀 넘어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에 더 가깝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각각의 작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모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적고 인원이 적고 서로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적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커질 것입니다.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리고 작은 모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단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새로운 분들이 더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각 그런 모임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그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요. 또한 작은 모임이라도 영적으로 약하다면 사탄은 또 그곳을 틈타서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한 곳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굉장히 강한 외부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은 작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금방 커질 수 있습니다, 누룩은. 틈타서 들어오는 작은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주님의 뜻과 합해지는 것을, 합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대하기에 우리 개인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수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저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면 수비대를 강화하고 성벽을 강화하고 이렇게 피지컬하게 물리적인 단단함을 가지면서 나중에 영적인 튼튼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물리적인 형태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방어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대로 또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전신갑주, 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머릿속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장비로 꽉 채워져 있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비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경주마를 조련하는 한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흰말과 검정말이 있는데 그 둘을 시합시킵니다. 그런데 시합시키기 전에 이 조련사는 언제나 마친답니다. 흰말이 이번엔 이깁니다. 이번엔 검정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합이 정해지고 한 3, 4일 전부터 자기가 지게 만들고 싶은 말은 먹이를 별로 안 줍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말은 먹이를 잔뜩 줍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이깁니다. 사탄은 약한 말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관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었다. 우리가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처럼 또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순수함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다른 복음서 다른 다른 서적 다른 책에서도 보면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교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참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뒤에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어서 인간의 사고가 들어간 것들,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됩니다. 일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것을 매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주님의 진리가 때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믿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것 같은 죄의사함. 그렇지만 그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서 내 양심상 내 죄를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라고 얘기하는 분을 몇 분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참 양심적으로 선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 자체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는 저희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의심을 갖고 오게 되고 자신의 육신에 맞는 교리, 심지어는 종교, 다른 대체로 자신의 마음을 심지어는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들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외에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뭐 옛날 바빌론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멀리 고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맥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이어내려오면서 저희의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바알 혹은 그 밖의 우상에 대한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자신의 신뢰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돈과 명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앞서서 우리가 우선순으로 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신뢰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서신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서신서들이고요. 요한의 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복음이고요. 마지막 복음서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을 성경에서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닫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교가 일어난 시점에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강조를 수차례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내부에 또한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과 내 이성과 그 어떤 것도 신뢰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돌아간 후는 그 다음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한 다음 명령 안에서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명령들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행위들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상당히 세세하게 그 행동들을 취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생각으로 그 행동은 안 해 하고 가만히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행위들을 안 하고 나는 특정한 행위들을 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 말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행동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말과 행위들과 행동들이 믿음을 향한 그 행동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정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올바르게 형성된 교회의 문화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 오신 분들에겐 더욱더 중요합니다. 문화는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질 때 그 안에 머물며 크게 거부감 없이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고 교회에 있는 어떤 문화를 감지하게 되고 그것이 1차적으로 괜찮다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수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성도가 저희 교회에 붙여지고 더 붙여지고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교제와 만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서로가 세워지고 또한 올바른 문화, 교회 문화,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굳게 세우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는 예물에 대해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전에도 계속 예물을 가져와서 계속 갖고 왔다 했으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발적으로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어떤 것을 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주님 안에서 올바로 걷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도 하고 또 그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는 결과는, 좋은 결과는 마음이 고무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 안에서 올바로 걷게 되고 그 안에 속해 있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도 힘이 솟고 고무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또 한 번.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유다에서 산당들과 작은 숲을 제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무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더 많이 나의 내면의 우상들을 처리하게 되고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주님께 돌아간 마음에 또 고무됩니다. 그리고 그 고무된 마음으로 다시 또 나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또 더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 배우고 싶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면 부흥이 왜 생길 수밖에 없냐 하면 말씀을 더욱 배우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운 만큼 보이게 되고 또 믿은 만큼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은 만큼 또 그만큼 나의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고 담대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일에서 세상의 그 악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두려움이 주변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에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진정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단단해져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단의 침입이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그렇게 분명한 이단의 침입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묘한 방법의 누룩의 침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됨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바로 세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에서. 그 다음에 유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주심을 그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외적인 강함과 성대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으로 순수하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수적인 성장이 부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성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덤으로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저는 수적인 성장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3천혼이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장면에 항상 고무됩니다. 수많은 저희 형제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침례를 주는 장면이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올바른 지역교회에 속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로 양육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수입니다. 숫자. 숫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영적으로 바로섬이 없이, 즉 영적인 부흥이 없이 수적인 성장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선다면 그 다음은 수적인 성장도 기대하고 나누는 것이 결코 이상한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1734년부터 176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사실 미국 전체,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전체의 기초가, 그 나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됩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기초에 참여했던 그 모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의 기초였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히 과장됨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불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은 미국 대혁명이 있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굉장히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또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적인 승리를 하고 세상적인 승리를 한 바로 다음 굉장한 유혹과 타락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 뒤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 혹은 지금 굉장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이후에 타락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독립 이후에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만연하게 됩니다, 미국에. 1794년 침례교 목회자 그룹이 모여서 모든 교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기도를 같이 하자는 기도 동역의 동참에 대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또 시작이 됩니다. 부흥 운동이. 그래서 1년, 한 2년 정도 지난 때쯤에 왜는 수많은 도시들이 미국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대부흥은 1857년에서 5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857년에 미국 경제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을 돕고자 제레마이아라는 분이 점심시간 기도 미팅을 하겠다는 이런 공고를 하게 됩니다. 첫날에 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수백 명의 기도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뉴욕의 모든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대부흥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번영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흥 이전에는 영적인 대각성과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후세들은 그들의 영적 부흥의 결과 위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을 위해 최근 또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했던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이 6명에서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현재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수적인 성대함을 준비하기 이전에 주님께로 돌아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으시고 저희 믿음의 갈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목을 길게 빼어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커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길 원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믿음 위에 그리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한 수적인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287장.